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도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7월 첫 주에 모일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성취해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또 축복으로 인해 천국의 이제 영광과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사도바울이 어떻게 알려주셨나요?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배로 담게 하셨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낡아지고 쇠하고 후패하여 가는 모습. 질그릇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두게 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잘하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 금그릇 같은 존재로 가야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한 이 영광의 보배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 영광에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느냐? 세상 영광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을까? 아니,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이걸 다시 말하면 뭘까요? 오늘 본문에도 알려주시지만 잠깐 받게 되는 우리 삶의 경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증거해야 할 영광.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다른 데서 찾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광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들의 삶에서 고난을 없애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요새 그 야곱 씨름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야곱이 씨름을 했으면 야곱이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그러면 에서의 문제가 없어져야 맞아요. 우린 그걸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없어지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변화되는 건 뭐예요? 야곱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야곱이 에서를 대면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씨름 없이 고난 없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없애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뿐 아니라 그 고난이 단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영적 유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주시는 유익 없이 고난을 받게 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 일단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되도록 하신다. 분명한 약속이 있죠. 또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오늘도 볼 텐데 그 부활의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신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던 삶에서 영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난 중에 받은 복음의 위로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모든 약속이 우리가 믿음으로 정금같이 되는 거, 더 세상 바라보는 삶에서 천국 바라보는 삶으로 가는 거, 복음으로 받은 위로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교제 나누는 거,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 그 앞에는 항상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고 우리가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데 꼭 거쳐가야 할 과정이 되게 하셨다. 그 중한 영광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는 경한 고난을 꼭 거쳐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비참한 현실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절망만을 안겨주기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씨름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소유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현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하게 하죠? 고난을 통해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영광을 알게 하신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 기쁨으로 인내하며 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냐 하면 그 고난의 끝은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데서 찾아오는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뭐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거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징계라는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하세요. 그 홀로 남았을 때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 홀로 남았죠? 다 떠나보냈죠. 자기의 소유, 자기 종, 자기 자녀들까지 다 보냈어요. 에서가 와서 다 죽이고 다 뺏어갈지 몰라요. 철저히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누가 함께 계신 걸 보게 되느냐? 주님이 자기와 씨름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깨닫게 해주신 그 과정을 꼭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거기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다 잃어버리는 시간, 에서가 와서 다 빼앗아가는 마음, 그때 홀로 철저히 남았을 때 그때서야 씨름해 주시고 분이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랑 함께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 걸 깨닫고 그 약속 붙들고 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싸움이 우리 삶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크고 작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잘 기억도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왔을까요?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이 고난의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뤄요. 이 특별히 신약으로 오면 구약에서는 오히려 고난보다는 뭐 그러니까 시편 같은데 고난 중에 막 부르짖는 시편도 있지만 예언약에서는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게 더 많지만 신약으로 오면 이 고난의 주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너무 여러 곳에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알려주실까? 고난 중에 가장 큰 믿음의 씨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험이 고난 중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만큼 이 고난 중에 약해지는 어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는 영광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잘 몰라가 아니에요.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원치 않으면 모르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성경이 고난의 주제를 계속해서 다뤄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그 문제에 우리가 계속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고난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질 않아요. 아, 기뻐요? 고난 중에 봤는데 갑자기 고난이 막 생각나고 내일 막 고난이 오는데 막 와! 막 기뻐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베드로 전서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정말 너희가 당할 때 힘들지만 그 이면에 이런 현실이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라는 거지 고난이 기쁠 거야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신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고 싶은 괴로운 현실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영광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세상 영광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하신다고. 보이는 걸 쫓아가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오히려 내가 누릴 세상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해요.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더 가지고 더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찬송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지 천국이 내 돌아갈 본향임을 믿고 지금도 그 천국에 속한 자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천국은 내 현재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그 정도로만 또 여기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희는 솔직히 저희 교회는 천국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천국 현실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성도님들은 천국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옛날에 저도 한번 신방 갔다가 이 천국 얘기하니까 화를 내셨어요. 병원에 가. 그러니까 이제 왜 빨리 죽으란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저희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그 현구의 현실 가운데 이겨나라는 건데 조심해야죠.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 같은 데 가야만 말이 돼요. 천국 소리는. 거기는 진짜 그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때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막 천국 얘기하고 천국 찬송하면은 장례식 분위기 같아서 싫다 그러고 거부감이 든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이 천국이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이 죽음과 연결하는 두려움과 어떤 거부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요. 이 천국은 항상 뭐하고 자꾸 연결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얻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잃어버린다는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때때로는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것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무엇을 얻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비할 수 없는 보배를 얻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과정이 괴롭죠. 그거 고난 없이 가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가요, 그 과정을. 그런데 거기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혼자라는 시간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깜깜한 시간은 그냥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서야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보배 되시는 주님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 홀로 남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국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축복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 거부감이 들까요? 저희가 천국 예배하는데 왜 거부감이 들어요? 기뻐야죠. 왜 천국 복음이 근데 기쁘지가 않을까요? 천국 복음이 왜 이상한 소리처럼 들으면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 오면. 야, 이건 왜 천국 소리를 저렇게 말해?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내 삶하고는 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까요? 왜 천국 현실이 말이 되지 않을까요? 왜 천국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뿌리 깊은 거예요. 그렇게 뿌리 깊은 거예요. 보이는 것만, 이 세상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뿌리 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이 세상에 빼앗겨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근본에는 우리가 지옥 심판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게 되는 것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권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국이 즐겁지가 않은 것은 별로 예수님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즐거움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이신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즐겁지가 않으면 천국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예수님은 즐거운데 천국은 소망이 별로, 이건 말이 안 돼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즐거워하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천국과 떨어져서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천국의 생명과 영광과 축복이기 때문에, 천국이 기쁘지가 않으면 예수님이 기쁘지가 않은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보배가 아니시면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배로 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은요, 천국 소망도 생겨나지 않아요. 가짜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막 기적 베푸시고 이랬더니 사람들이 꽉 예수님 좋다고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어디서 확 바뀌죠?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셨을 때예요. 내가 세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을 주러 왔다 라고 했을 때, 그토록 예수님을 떠르던 자들이 이 소리는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중에는 화까지 나서 죽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 죄성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성도의 영광인과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해도 삶으로 찾아오면 이 복음을 부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는 고백. 야,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억지로 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뭐 억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고요. 억지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억지로 고난을 받고 억지로 버리고 억지로 고난을 추구하는 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억지로 버린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람들의 그 체면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좀 바쳤어 뭐 이런 거 기뻐하세요? 그런 헌금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지난번에 한번 누구랑 말씀을 드렸는데 cheerful giver, 즐겨 바치는 자가 cheerful worshiper예요. 즐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지 억지로 뭐 사람들 앞에서 막 이름 거기 헌금 리스트에 그냥 다섯 개 여섯 개 나와야 되니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심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믿는 믿음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 복음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 거기 젖어 있지 않으면 이 고난의 이 뭐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난 중에 이게 축복이라는 것, 이거 여기에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을 이해하려면 누구의 삶부터 바라봐야 되냐 하면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영광을 뭘로 나타나셨어요? 세상 영광으로? 아니요. 끝까지 고난으로 나타나셨어요. 고난받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고난받기까지 우리를 유익을 위해 사셨고 고난받기까지 천국에 속한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셨다면 우리의 영광도 그렇게 드러나야 맞는 거예요. 다른 영광을 찾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히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자기 피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그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죽기까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더욱 고난받기까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시죠. 그런데 다 잃어버리기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 다 잃어버셨어요. 제자들도 떠나고 철저히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것만 가지고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얻으신 게 있어요. 그게 더 귀했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시면서 다 잃어버리셔도 인내하시며 천국으로 들어가신 거죠. 뭘 얻는 걸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얻은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잃어버리는 고난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은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맞다는 거죠. 그거예요 결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주신 영원한 천국 영광의 현실에 감사하며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며 이 땅에서 기쁘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다가 영광에 이르는 거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내 고난을 통해 이 교회와 내 형제자매들을 굳게 세워지는 데 쓰여진다면 그것으로 또 기쁨과 만족을 삼고 가는 거예요. 그때 결국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이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가 더욱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아는 것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얻은 천국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에베소 3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더 알게 해달라.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행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보배를 내가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져서 나타나시는 것은 여기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영광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그때 더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고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고난 중에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할지라도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후패할지라도 할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천국에 속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 가고 있음을 꼭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날이 갈수록 새로워진다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교 같은 데는 수양을 많이 쌓으면서 자기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뭔가 도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걸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을 자꾸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증거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좀 나아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수양을 해서 얻는 육체의 어떤 씨름에서 좀 나아지는 모습이고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양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고 우리도 더 말씀으로 와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든 면에서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속사람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그릇 같은 우리 겉사람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유익이라.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속사람의 복된 현실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육체의 자랑이 다 무너져도 유익이라. 이 속사람의 현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겉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이 속사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천국에 속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잘 보세요. 13절, 14절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슨 얘기냐?
고난 중에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진 그 모습을 더 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고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셨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결국에 너희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려서 그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서게 하실 것이라. 이 분명한 결국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삶의 결국을 바라볼 때만 온다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서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서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서게 하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를, 주 예수를 살리신 그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거다. 그가 하실 거다. 그걸 믿는 믿음이 지금 우리의 이길 힘이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영광의 천국에 분명히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 칼빈주의 오대교리 하나가 나오는 거죠. 성도의 삶에 고난을 영광으로 주셨지만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더불어 주신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뭘까요? 인내예요, 인내. Endurance, perseverance.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에 새 사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성도의 인내. 이것이 하나님이 고난과 함께 주시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증거는 고난 중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주신 속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결국을 바라보므로 인내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다. 우리 사당형 성도님 저랑 통화할 때마다 천국 얘기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인내할 힘을 주셨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인내의 은혜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한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조그만 시험밖에 안 주신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인내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인내하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성도에게는 고난과 더불어 이 인내의 은혜가 늘 함께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악에 빠져서 정말 구원까지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시험인 거예요. 이 복된 현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13절 첫 부분에 보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이게 어디 나오는 구절일까요? 13절 첫 부분에 시편 116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편 저자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6편 한번 가보시겠어요? 8절에서 15절. 시편 116편 8절에서 15절만 읽겠습니다.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라. 자, 이 시편 110편 말씀을 우리가 다 풀 수는 없지만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 성경으로 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미치는 큰 환난이 내게 있었지만 그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지키고 보전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어 오히려 환난 중에 인내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 무엇까지 이겨내셨냐면 이 시편 저자가 죽음까지 이겨내는 믿음을 주셨다는 걸 찬송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이 믿음을 고백해요. 자신이 고난 중에 죽음까지 당한다 해도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시편 저자가 뭘 겪었어요? 고난이에요. 홀로 남겨지는 고난. 다 잃어버린 고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다 잃어버리고 죽음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망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가장 영광의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라.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성도의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까지 가는 것. 우리 입술로는 이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다. 하지만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자기의 고난을 통해 자기의 삶에서 이 복된 복음의 현실을 깨달으며 이 고백까지 하게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14장에서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갇혀가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고백까지 했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 계시록의 서신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죽음에도 인내하는 자들. 분명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인내가 죽음도 이기게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라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그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말 있죠. 그게 이제 원뜻은 the spirit이에요. 같은 성령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 구약의 성도나 지금 나나 같은 성령을 주셔서 그죠? 같은 성령님으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 앞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천국 믿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건져지고 죽음에서도 건져져서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무사히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고난 중에 죽음 앞에 서서 가져야 할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한 성령을 가진 자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려서 그 앞에 서게 하신다. 이 서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앞에 서게 하신다. 서게 한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심판하시기 위해 서게 하시는 거예요. 뭐 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올 때 성도가 선다는 단어가 영광의 단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고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선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신다. 그 뜻이죠. 유다서 24절 25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 그렇게 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을 거야? 너희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리시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선포예요. 분명한 선포라는 거죠. 누구처럼 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흠과 점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 고난의 여정이 분명히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끝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권능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건져 영광 중에 예수님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서게 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아니에요? 누구처럼 받아주세요? 예수님처럼 흠과 점이 없이 받아주세요. 그건 믿으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산 삶이 아무리 봐도 다른 주에 비해서 이게 영 헐만한 삶이 아니었어. 그러면 좀 안 받아주세요? 아니에요. 그때도 흠과 점이 없이.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런 거예요? 또 어차피 흠과 점이 없이 받아주시니까 뭐 막자라도 되겠네? 또 그런 거예요?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예수님 영광 증거하기 위해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서게 되는 현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일어날 너무나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 분명한 근거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 대신 이 길을 가주셨고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까지 받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영광의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서셨죠? 그 누구 길을 가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으세요. 누구 길을 가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되도록 부르셨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인내에도 참여시키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까지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화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며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시 받는 너희의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감을 잊지 말고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형제 여러분, 그 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어저께 밤에 하늘이 하얗더라고요. 왜, 뭐, 구름이 켰는지, 뭐,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검은 게 아니라, 하얘.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서게 하실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열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안 바뀌어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홀로 남겨지는 그 시간도 이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 예수님. 그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고난의 주제에 대해 저희에게 알려주시며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운데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더욱 믿음으로 강건하게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 믿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굳게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